은퇴하신 다음에 낙향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선배가 한 분 계십니다. 여러 종류의 채소들을 많이 재배하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을 뿐 아니라 꽤 농사를 잘 지으셔서 생활비 걱정도 없다면서 아주 만족해 하십니다. 며칠 전 모임에서 만나 물어봤습니다. 농사일 하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분 대답이 모종을 잘 키우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많은 식물들을 모종을 키워서 밭으로 옮겨 심는데 모종을 얼마나 건강하게 잘 키우느냐에 따라 농사 성적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종묘장 관리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농사일에 관한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꼭 교회 사역과 매우 닮았다라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온 천에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때문에 언제나 교회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세상 속으로 보낸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마치 종묘장에서 잘 키운 모종들을 밭으로 옮겨 심어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들이 되게 하는 것처럼 잘 양육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으로 흩어져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사역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일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기도 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명령은 멈추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초대 예루살렘 첫 교회로부터 오늘까지 이어져오는 교회의 변함없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이 일의 전력한 역사임을 잘 압니다. 초기 우리나라에 오셨던 장로교 선교사들은 미국의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그리고 호주 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등에서 파송받고 우리나라에들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전역에 흩어져서 복음의 사자들이 되었고 예수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었고 그 삶을 다 마친 다음에 이 땅에 묻힌 분들도 무척 많습니다. 저는 설날이나 명절이 되면 자주 방문하는 곳이 있는데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산소입니다. 양화진이나 전주나 부산, 광주 등에 있는 선교사들의 묘지를 방문하면 어디에서나 선교사들의 묘지와 함께 어린 자녀들의 묘지도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한 날인 어린 생명도 있고 두 살, 세 살의 세상을 떠난 어린 영혼들의 무덤을 지켜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 옵니다. 선교사들은 그렇게 자기의 일생만이 아니라 어린 자식들을 이 땅에 묻으면서 한국 선교를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광주 양림동에 있는 선교사 묘역에는 모두 22명의 선교사 또 그 가족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7사람이 어린이들입니다. 이 땅에서 한 살, 두 살, 세 살을 살다가 풍토병 견디지 못해 숨진 선교사의 자녀들입니다. 젊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요절을 하고 자녀들이 희생되었지만 그분들은 결코 그것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선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이나 호주 등의 교단 선교본부가 안전을 이유로 철수를 명령했더라면 오늘의 한국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사 후보들에게 목숨 바쳐 복음 전할 것을 가르쳤고 이런 교회들로부터 파송된 선교사들은 자기의 생애를 바쳐 하나님의 교회를 삭트게 하는 일에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자를 양성하고 파송하는 영적인 종묘장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적 종묘장에서 성장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라는 종교장에서 잘하고 훈련된 좋은 전도자 중에 한 분이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구제헌금의 사용을 두고 교회가 시끄러워졌을 때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선택된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본래 그의 직임은 구제 업무를 잘 감당해 나가는 긍휼 사역이 그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도에 열정을 다하여 뜨거운 가슴에 피를 쏟고 짧은 생을 복음 전도를 위한 주님의 제단에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 사회의 가장 강력한 핵심 집단이었던 그 사회 속으로 뛰어들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열정 넘치는 스데반 전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합니다. 먼저 그의 모습은 담대한 도전자의 모습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보시면 당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이 예루살렘인 한 회당이었는데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했습니다. 자유민이란 노예로 살다가 최근에 노예 상태에서 자유민의 신분으로 회복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원래 노예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과거 노예가 된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식민지배의 반기를 들고 마카비 가문의 하스모니안 왕조를 설립하고 자치정부를 나름대로 어설프지만 유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의 동방정복의 책임을 졌던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로마의 속주가 되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저기에서 강력한 반로마 저항이 생겼습니다. 로마는 이 저항에 앞장섰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사로잡아 지중해 인근의 여러 도시로 이주시켜 그들을 노예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외세에 저항한 민족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유대 통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거되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등 지중해 인근 도시들과 터키의 길리기아, 아시아 등의 도시로 이주되었고 그곳에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이 시간이 지나 자유민의 신분을 다시 되찾은 다음에 귀국하여 예루살렘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회당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을 자유민이라 불렀는데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보수적 민족주의자들이었고 교회에 대해서도 가장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가졌던 집단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한 것은 그들에 대한 담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께 그의 오늘과 내일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긴 영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물론 이 도전은 무모한 일처럼 보였고 결국 그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민들을 향한 이 복음 전도는 담대한 도전이었고 후에는 이 일이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이런 담대한 도전으로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나가고 진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562년에 영국의 노예 무역이 그 해에 시작됩니다.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끌고 온 노예들을 신대륙에 팔아넘기는 중개무역으로 영국은 굉장히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한창 때는 국가재정의 3분의 1을 노예무역으로 벌어들였다는 만큼 국가의 막대한 수입원이기도 했습니다. 이 엄청난 국가 수입의 포기와 노예제도의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젊은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였습니다. 1787년에 첫 노예제 폐지 법안을 제출했고 20년간의 끈질긴 투쟁 끝에 1807년 노예무역 금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1833년에는 영국 내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법안 통과 사흘 뒤에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왕실과 모든 귀족들과 심지어 교회조차도 반대하고 냉소하던 이래 그는 신앙과 양심으로 도전했고 이 도전이 역사 변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의 회당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반대 집단들의 회당인 자유민의 회당에 들어가 담대하게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스데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과 원수 아닌 원수 관계를 지내면서 미움과 경멸과 적대감을 서로 키워온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길을 같이 걷거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눈 것조차도 자신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런 모든 고정관념과 사회적 통념을 과감하게 뛰어넘고 사마리아 전도에 도전했습니다. 사도 도마는 인도 선교에 도전했고 바울은 로마 복음화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무모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도전들이 사실은 새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가능해 보이지 않는 이 도전들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신앙 안에 숨쉬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하였고 10절 말씀에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여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감당케 하시고 변화를 만들어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 권능도 지혜도 은혜도 충만했고 누구도 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 우리 모두의 신앙 가운데 큰 문제는 도전하거나 모험하려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잘 계산되어진 인간 능력의 한계 속에서만 무언가를 움직이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거의 우리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듯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소리를 지르시듯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라고 외치듯 믿음에 기초한 담대한 도전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십시오. 말이 안 되는 사역을 계획해 보십시오. 우리 능력으로 감당 못할 일들을 계획하고 꿈꾸고 설계해 보십시오. 반대와 저항과 위험과 환경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실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도전과 큰 꿈을 꾸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 믿음의 담대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 도전을 일구어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함께 하셔서 새 역사를 만들 수 있게 하시는 큰 권능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격렬한 반대가 있습니다. 이 자유민 회당의 사람들은 스데반의 전도에 대해서 격하게 반대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의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는 거짓 증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거짓말로 정인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정인들을 매수하여 공회에서 스데반을 비난하게 했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스데반을 거짓말로 공격하고 고발했습니다. 이어지는 7장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해박한 성경 지식을 동원하여 장대한 설교를 펼쳐나갔습니다. 그는 구약의 율법 시대가 이제 끝이 났고 성전 시대도 종말을 구했고 이제부터는 예수 십자가 복음의 시대가 왔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들이 의인을 죽여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의 긴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찔려 회개한 것이 아니라 더욱 마음을 완악케 하게 하고 분노를 이기지 못해 이를 갈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격렬하게 저항하고 복음에 대해 반대해 나가는 것은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논리와 이상에 사도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교 내용이 맞지 않는다라고 여겼습니다. 강력한 보수적 민족주의자들인 그들은 유대인 중심의 세계 건설이라고 하는 원대한 이상사회 건설을 목표로 생각했고 이것에 끝나는 모든 것을 이단시하고 정죄하고 배척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등장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 사람 이방인들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외치는 이 사도들의 말씀이 그들에게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기준만 절대시했던 그들은 이에 맞지 않은 복음을 배척하고 이단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폭력을 행사합니다. 예나 지금의 이런 극단주의자들은 어디든지 존재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지식인들이나 민족주의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독립운동과 국민개명운동 등을 함께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분들 가운데 대다수가 사회주의를 고집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지도자들과 충돌했습니다. 결국 절반 이상의 그분들은 교회를 떠나 사회주의자들이 되어서 우리나라 공산당의 원조들이 되어갔습니다.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지향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근본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복음으로 착각하면 교회를 정치 집단화하게 되고 사회복지기구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느니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에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으면 여기에서부터 세상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많은 하나님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사회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여러 원칙들, 자유와 인권과 평등, 나눔, 환경보존 등등의 가치들이 다 기독교적 가치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인류의 보편 가치들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음악, 미술, 문학과 모든 예술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여 지금은 온 인류가 즐기는 예술들이 되어 갔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되고 회개하여 새롭게 살기 시작하면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한 시대를 이끌고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삶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정치 이념도 경제 제도도 문화와 예술도 얼마든지 풍성하게 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가장 먼저 외쳐야 될 내용은 십자가 복음의 내용 그 자체여야 합니다. 스데반은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이 십자가 복음이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민족 내부의 결속을 방해하고 질서를 위반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숙청하고 말살하려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요 기우입니다. 복음 안에는 모든 민족을 새롭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민족의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먼저 예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좋은 사회적인 제도도 사회 진보와 발전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오늘도 중단하지 않고 스데반처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어디에서나 누구에게서나 외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온 세상에 구원받는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반대자들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의 모습이 마치 천사와 같았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스데반을 고발하고 심지어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반성전주의자, 반율법주의자로 매도합니다. 그 고발 내용이 인정되면 스데반은 극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함의 말을 듣는 스데반의 모습이 마치 천사와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스데반을 지켜본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공회 중에 앉아 있었던 유대의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도 스데반은 천사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감정 다스리기가 제일 힘든 시기가 모욕감을 느낄 때와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입니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격앙되고 자기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표정이 급격하게 일그러지고 분노가 폭발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자기를 다스려도 괜찮은 척 할 수는 있어도 천사의 모습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스데반은 천사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끝없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자극시킵니다. 모욕하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도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의 권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절제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환난 중에도 평안한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의 성령과 그 은혜에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다운 위엄과 품격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이 휘방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 같은 사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7장 59절 6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자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는 죽는 모습마저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죽음을 신호로 격렬한 박해가 예루살렘에 시작되었고 사도 외에는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야 될 만큼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역사가 이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괴멸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8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여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불씨들이 되었고 옮겨 심은 모종들처럼 자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결과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서는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갈릴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있어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하여 수가 더 많아져 갔다 했습니다. 11장 19절 말씀에는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완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했습니다. 먼 나라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복음의 좋은 씨앗들이 되었고 옮겨 심은 종로들처럼 자라고 발육해 갔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당시 성도들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도니아 등으로 흩어졌고 그 흩어진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여 1세기 기독교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1세기 말이 되면 거의 모든 사도들이 순교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 상황은 많은 성도들에게 큰 걱정과 불안거리였습니다. 그런 흩어져간 성도들은 옮겨 심은 묘목들이나 종묘처럼 더욱 왕성했고 교회 조직은 로마 행정 조직을 능가할 만큼 기민하고 강력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장을 하고 로마에 정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의 수를 의지하고 정치적 압력을 가한 것도 아닙니다. 잡아가면 잡혀가고 누명을 씌우면 당하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순순히 목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순간에도 평화롭게 찬송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고 감동이었고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혈기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할 때 생긴 거룩한 성도의 능력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자극하고 모함하고 거짓으로 모욕할 때 세상 힘으로 나를 위협하고 압박할 때 그때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십시다. 그 능력을 덧입어 평화와 축복과 사랑의 모습으로 건재함을 과시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역사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내가 다스릴 수 없는 내 영혼의 연약함을 성령님께 맡겨 다스리시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항상 사랑으로 가득하고 항상 축복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전도의 결실이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담대한 전도에 도전하십시다. 격렬한 반대에서도 성령님만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를 자극하고 모함하고 위협해도 태연하고 평화롭게 성령 안에서 자유하십시다. 그때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승리하면 우리 교회가 승리합니다. 교회가 승리하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